마태복음 49번 메시지 왕국의 나타남의 축소형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7장 8절까지의 기록은 그분의 배척당하심으로부터 왕국의 나타남 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하늘에 속한 왕을 따르는 길을 묘사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들에 의한 그분의 배척당하심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방 정치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궁핍한 상황에서 그분과 함께 광야에 있었으나 그분은 그들을 풍성하게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역풍을 만났을 때 그분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어 폭풍을 잠잠케 하셨으며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때에 허다한 병든 자들이 그분을 만져 고침을 받았으나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선적으로 경배하는 자들의 전통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고소하려고 왔습니다. 그 후 그분의 제자들은 이방 나라를 통해 그분을 따랐으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이방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갈릴리 해변을 따라 그분을 쫓아 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각종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았으며 거친 광야에서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의 필요가 풍성히 공급되었습니다. 곧이어 그 당시에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이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들에게 유일한 표적이 되기 위해 그분이 죽으실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연후에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과 교회와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 십자가를 계시하기 위해 이방 나라 가까운 거룩한 땅의 경계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그들을 왕국의 나타남 안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변형이 왕국의 축소형임을 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체험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길이 13장 53절부터 17장 8절에 계시는 것과 아주 똑같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노정에서 우리는 배척과 폭풍과 송사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체험하고 누룩을 주의하게 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계시를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취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혼 생명을 부인합니다. 영광에 이르는 노정을 따라 이러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7장 8절은 교리적으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34년 전에 상해에서 나는 이 부분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형제님과 함께 사역을 위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새로운 자였습니다. 나는 주일 아침에 메시지를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라는 주제로 전할 부담을 받았습니다. 나는 회중에게 13장 끝부분부터 17장 첫 부분까지 석 장이 넘는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들에 관해 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에 있었던 모든 요점들은 영광에 이르는 노정에 관한 이 메시지들에서 다루어진 것들과 거의 같았습니다. 먹는 문제는 보지 못했었지만 그 메시지의 골격은 이 메시지와 같았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난 44년 동안 나는 이 노정의 각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배척, 물질적인 필요의 부족, 폭풍들과 비난들을 체험했습니다. 더욱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긴 기간의 노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이미 영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이들도 또한 영광 안에 있거나 거기에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영광 안에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더 큰 영광의 정도에 이르러야 할 노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노정을 계속 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왕국 마태복음 16장 2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이 산에서 변형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변형은 그분이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으로서 제자들 중 셋,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은 산에서 변형되심. 마태복음 17장 1절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변형은 16장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가 있은 후 엿새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높은 산은 헐문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으려면 종교적인 주의 환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변형되신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땅에 속한 수준보다 훨씬 위에 높은 산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변형이 바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심이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차적으로 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나 다른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로부터 나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히 우리로부터 그분 자신을 살아낼 때 그때가 그분의 오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함께 16장 28절에 의하면 그분의 오심은 그분의 변형이며 그분의 변형은 그분의 영화롭게 되심입니다. 그분은 변형되셨을 때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성육신 되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인격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그분은 사람이었으나 내적으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감추어지고 담겨지고 가려졌습니다. 영광은 나타난 하나님이며 표현된 하나님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성 안에 감추었던 하나님은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분이 예수의 인성의 성분 안에 가려워졌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을 때에 아무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그분이 비범한 분임을 알았으나 그분의 변형 전에는 아무도 그분 안에 감추인 영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그분은 가장 친밀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변형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적셔지고 침투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흠뻑 베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형은 그분의 영화롭게 되심으로써 그분이 왕국 안에서 오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분의 변형되심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변형이 있는 곳에 또한 왕국의 임함이 있습니다. 왕국의 임함은 주님의 영화롭게 되심이며 그분의 변형이며 그분의 영화롭게 되심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적셔짐입니다. 이것이 변형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변형되셨기 때문에 지금 영광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변형 안에서 그분의 인성은 영화롭게 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그분 안에 있었으나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변형 안에서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성으로 온전히 적셔졌습니다. 오는 왕국의 나타남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이 같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진 그리스도이실 것이지만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으로 흠뻑 적셔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날이 올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체험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거룩한 본성이 있는 거룩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천연적인 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고 거룩하든지 우리의 인성은 여전히 천연적입니다. 우리의 인성은 아직까지도 거룩한 영광으로 적셔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국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인성은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신성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반대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으로의 진화라고 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의 진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화롭게 됨입니다. 반대자들은 로마서 8장 30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는 반대자들에게 영화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단지 영광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는 영화롭게 됨에 관한 극히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가 아닌 안으로부터의 변형됨입니다. 어느 날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은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찬미를 받으시리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의 영화롭게 됨을 인해 경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 안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 우리의 인성이 신성으로 적셔짐으로 인해 그들은 영광스러운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영적이고 거룩하며 순수하고 깨끗하게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의 임함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왕국의 나타남만에 있음. 3절은 또한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왕국의 나타남만에 있게 될 구약에 이기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모두 왕국의 임함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즉 그들이 왕국의 나타남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왕국의 나타남 안에 있음. 이 왕국의 나타남의 축소형에서 우리는 구약에 이기는 자들 뿐 아니라 신약에 이기는 자들로 대표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봅니다. 이 나타남 안에서 우리는 얼핏 장래 완전한 왕국의 나타남을 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릇 뒤 그리스도와 같이 평가됨. 모세는 죽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몸을 감추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늘로 끌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환난 때에 그들이 두 증인이 되도록 보전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증거로서 구약을 구성합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따른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의 몸을 감추셨음과 엘리야를 하늘로 이끌어 가셨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3층천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줍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3층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몸을 감추었으며 엘리야를 그리스도의 변형 때까지 보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셨을 때 이 두 사람은 그분과 더불어 나타났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말은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인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당신은 어떻게 베드로가 그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정체를 암시하는 무언가가 베드로로 하여금 그들을 인식할 수 있게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분은 모세요, 이분은 엘리야다. 당신들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오, 여기에 있는 것이 놀랍다. 베드로의 천연적인 관념. 흥분한 베드로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장막 셋을 만들자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터무니없는 제안의 의미는 모세와 엘리야를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에 의해 대표된 율법과 선지자들을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분과 동등한 수준에 놓여져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계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들을 옹호하는 아버지의 이 선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첫 번째로 주어졌습니다. 이번은 아버지께서 똑같은 것을 선포하신 두 번째로서 오는 왕국을 예표하는 그분의 변형 안에 있는 아들을 옹호하시는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음. 제자들은 구름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오시어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선지자를 그리스도와 동렬하게 두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고 오직 예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림자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십니다. 그림자들과 예언들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자신 외에는 신약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오늘날의 모세로서 생명의 법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은 또한 오늘날의 엘리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시며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서 하나님을 말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어느 누구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수준에 두는 것을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끌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 예수를 보았을 때 오직 그분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공과였습니다. 왕국 안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유지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왕국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오늘날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법을 주는 분이시며 생명의 법을 주는 분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림자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모세이십니다. 모세가 주었던 율법은 참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죽은 의문의 율법이었습니다. 참된 율법은 생명의 법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엘리야 또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 안으로 생명의 법을 분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말해내십니다. 우리에게 참 모세이시며 참 엘리야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모세나 엘리야가 필요 없습니다. 왕국의 임함을 기다리는 우리는 모세나 엘리야나 기타 누구라도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두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모세요 엘리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으로 생명의 법을 분배하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현재적인 참된 주관적인 모세이신 그분이 안으로부터 우리를 규제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또한 우리의 현재적이며 주관적인 엘리야로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말해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후에 베드로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책망받은 것으로 인해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처럼 영광스러운 상황에서 책망을 받는 것은 엄중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야, 너는 항상 모든 일을 이렇게 한다. 아마 지금 너는 공과를 배웠을 것이다. 우리가 산에서 주님과 더불어 좋은 시간을 가졌을 때 너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여 책망을 받았다. 그러나 베드로야, 우리도 이 충격을 너와 함께 나누었다. 만일 내가 먼저 충격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제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왕국의 나타남이 비밀로 지켜짐. 9절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변형되심과 영화롭게 되심에 관한 이상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왕국의 나타남이 오직 부활 안에서만 계시될 수 있다는 원칙을 봅니다. 부활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이것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 안에 산다면 비록 왕국의 나타남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 살고 행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영광 안에 있다는 것과 영광스러운 왕국의 나타남을 볼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부활 안에 있는 자들만이 왕국의 나타남을 계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왕국 안에서의 오심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엘리야인 침례자 요한이 왕국 전에 옴. 10절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문제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의한 것입니다. 11절에서 주님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대환난 때에 성취될 것이며 그때에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예언된 것처럼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친자자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으며 배척을 받고 머리가 잘려졌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왕국은 왔고 우리가 보았는데 서기관들은 우리에게 왕국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당신을 보았으나 엘리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성경적인 교리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도 똑같은 것을 질문했을 것입니다. 산 위에서의 베드로의 엉뚱한 제안과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의 질문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냉정해진 후에는 매우 논리적으로 됩니다. 주 예수는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들을 회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왕국이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장래의 왕국은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전에 엘리야가 올 것입니다. 한편으로 엘리야는 이미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엘리야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오는 것은 장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온 엘리야는 배척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변형이 왕국의 임함이었으나 완전한 것이 아니듯이 침례자 요한이 온 것도 엘리야가 온 것이었지만 그가 완전히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국이 완전히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완전히 올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의 성취는 때때로 이와 같습니다. 먼저 부분적인 성취가 있고 다음에 완전한 성취가 있습니다. 영광 안에 있는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도 원칙이 동일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나는 영광 안에 있는 것을 체험했지만 이 체험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나타남이 완전케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영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변형 안에서 오는 왕국의 나타남의 축소형을 봅니다. 축소형은 우리에게 완전한 나타남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